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부터는 4장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지금 4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전반부와 후반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4장 전반부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사역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부터는 실제로 공생애사역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그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은 12절부터 17절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4장 전반부에 예수님 마귀에 시험 받으셨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계속 시험 당하실 겁니다. 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사역하실 거거든요. 내일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번만 처음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계속 이와 같은 양상들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장소거든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혔다라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헤롯에게 붙잡혀 들어간 그 사건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다 조망을 해보면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붙잡힌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아직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잡히고 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공생애 사역 앞부분 8개월 정도는 아무 기록 없이 건너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시작하시고 제일 처음엔 어디로 가셨는가, 어디 사역하셨는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역하셨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쪽으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 것도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디로 장소를 옮기셨는가, 여기 보면 세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넓은 지역이 등장하고요.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원래 살고 계셨던 곳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다 근방에 있는 곳이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관악구로 왔다가 봉천동에서 신림동 가셨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근처에 있는 지역들을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또 13절의 끝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태껏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공생이 시작하시고 나서는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셨다는 것은 정착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 계셨다.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절과 13절을 보면 제일 처음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이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왔느냐. 이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사역의 중심지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 사역을 주로 하실 것이고 결국에서는 여기서도 제자로 부르시고 여기서 사람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등장하는 갈릴리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마을들 이런 곳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이곳은 모든 부분에서 결코 중심지가 아닙니다. 한 번도 중심지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또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곳은 어떠하냐? 처음에 여기가 언제 형성이 되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왔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지역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서를 보면 분배를 받는데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분배받아요. 대부분을 다 분배받습니다. 그때 이 지역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일곱 지파가 땅을 하도 분배를 안 받고 뭉기적거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름 부리고 있을 거냐, 빨리 가서 좀 땅을 분배받게 그림 그려오고 지도 그리고 가서 땅 분배받아라. 그제서야 맨 위에 위쪽에 외곽 지역을 이제 분배받으면서 여기가 등장을 해요. 불행한 건 이렇게 등장을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 다음엔 또다시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놓고 보면 별로 중요한 적이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이 갈릴리가 그래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너무 사람들이 안 살고 살기가 팍팍하고 하니까 속세기는 인간들을 묶어서 갈릴리로 다 등떠밀어서 유배 보내듯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이 조금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외곽지역, 별볼일 없는 그런 지역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떠하냐, 여기는 중심지가 돼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갈릴리에 사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으면 신앙적으로는 중요한가?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자들이 나오는데 선자들 중에 여기 갈릴리 출신을 보신 적 있습니까? 갈릴리 출신,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여기 출신이 선지자, 사사시대 때 한두 명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알고 있는 선자들 중에 여기 출신은 거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선자들 중에 이 지역에서 사역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선자들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누가 여기 올라와서 이 스불론 땅에서, 납달리 땅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런 데서 사역합니까? 이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한 설교 원고를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마치 관악구와도 같은 곳이다. 누가 우리 다 관악구에 산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거나 야, 정말 좋겠다. 아무도 안 그러죠. 관심 없습니다. 관악구에 사는지 강서구에 사는지 별 차이가 없다고요. 예전에 한번 집 때문에 알아보러 갔더니만 저희 예전에 살던 집에서 길 하나 건너면 동작구인데 동작구 쪽에 부동산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악구에서 동작구로 이사를 오면 소문을 낸답니다. 좋은 곳으로 왔다고. 동작구에서 관악구로 오면 조용히 온답니다. 쪼들려서 갔다고. 그래서 우리는 길 하나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관악구 같은 거예요. 제가 이게 오늘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관악구는 서울이잖아요. 부산에 있는 분들이 되게 승질낼 때가 있습니다. 광주 사는 분들이 승질낼 때. 언제냐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시골 갔다 왔어? 이렇게 그러면 부산은 시골이 아니다. 광주는 시골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함경도쯤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함경도쯤에서 가셔서 사역하신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과 연관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으시죠. 여기 갈릴리가 그냥 광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 사실 이 갈릴리죠. 예수님 사역하셨던 여기 정말 필요해요. 여기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떡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뭔가 대단한 뭐가 없어서 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 지역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우리가 좀 중심지가 되고 우리가 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런 것들을 꿈꾸는, 뭐 꿈만 꾸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시험했던 것이 어찌 보면 갈릴리적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품고 있던 소망, 바램이었던.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부분들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왜 이렇게 갈릴리로 가셨는지를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두 대상을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는 지역, 하나는 사람인데 14절 끝에 보시면 일러스되 15절입니다. 먼저 지역이 나와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요. 이게 별로 안 좋은 지역들이 나온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들에게 큰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별로 안 좋은 저 변방지역,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자들, 앉아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고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있는 그대로 현실을 그냥 쭉 설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서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앉아있냐면 이 사람들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흑암에 털퍼덕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날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관악구 쪽에 처음 이사 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판자촌이 다 흘리고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판자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너무 서글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생 목회했던 판자촌에서 같이 생활하던 성도들이 아파트 입주를 못했어요. 딱지만 받았지 그 돈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다 밀려 부천으로, 부천 바깥으로. 이제는 부천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 바깥으로 밀려서 간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어도 돈이 안 되니까 못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그냥 털퍼덕 주저앉은 거죠. 여기 등장하는 이 흑암에 앉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예루살렘 가서 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못 들어가요. 뭐 돈 있어야 들어가죠. 예루살렘 들어가면 뭘 가지고 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가서 쫓겨나서 흑암의 땅에, 거기에서 심판받은 모습으로 털퍼덕 주저앉아서 다시 못 들어오는, 그냥 밀려난 채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 구약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게 그들이 비록 밀려서 흑암 가운데 앉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서 큰 빛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뭘 하셨는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한 절만 기록합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떡을 주신 게 아니고 거기 가셔서 곧장 기적부터 행하신 게 아니고, 자, 이제 중심지가 옮겨온다. 예루살렘 시대는 저물고 갈릴리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윗의 나라를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나라가 와봤자 예루살렘 것들이나 좀 좋을까? 갈릴리 사람들은 별로 좋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큰 은혜지만 갈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서 어따 쓰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장소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공생애 사역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계속 이런 곳들을 선택하시고 이런 곳들에 가셔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두 가지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친히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갈릴리는 선택받은 땅입니다. 갈릴리는 선택받은 땅. 흑암에 앉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 조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갈릴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말빨이 설까요? 안 씁니다. 예루살렘들이 인정을 해줄까요? 인정 안 해줍니다.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드글드글 앉아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거기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멸시를 하는 판에 갈릴리 출신이 예루살렘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해외 선교를 나갔잖아요. 왜 해외 선교를 나갔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렇죠. 그러나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예루살렘에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 이미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거든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바울이 설교하는 걸 누가 듣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한 번도 주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 그게 말이 씨알이 맥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나처럼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사역하지 않는 곳, 요한이 사역하지 않는 곳, 그런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불행하게 느껴지거나 되게 비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주님의 선택입니다. 주님은 사실 뭐든지 선택하실 수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길 원하셨으면 그냥 요셉 가문 밑에 태어나지 말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걸 선택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나사렛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태어나기로 결정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걸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성장할 때에도 애굽에 도망갔다 와서 가난한 동네에서 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학교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목수일이나 하면서 성장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걸 직접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를 선택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학벌이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주변에 인맥이 훌륭한 사람, 누가 봐도 참 부러운 사람, 그냥 있는 그대로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냥 강남에 사는 사람, 아파트 좋은데 넓은 데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처음부터 찾아가셨다면 우린 선택받지 못하겠죠. 물론 그런 분들도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은혜를 받고 우리도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좋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사역을 하셨으면 우리 선택을 못 받았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내내 어떤가요?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보면 헌금했던 사람들을 보면 지지리 궁상을 떠는 가난한 과부들 지지리 궁상을 떨고 있는 경제력이 없는 그냥 가난한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으고 헌금하고 이래서 주님이 사역하셨다고요. 만약에 주님이 넉넉하게 사역하고 크게 건물 짓고 이럴 거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마귀 시험 받으실 때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무엇을 주실지를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이것을 주겠다. 내가 이것을 베풀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말씀을 주시죠.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 것은 돈을 많이 받는 것을 이미 포기하신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 사람이 찾아와서 건강한 몸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란듯이 뭔가 하는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주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늘 기뻐하고 우리도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서 열 걸음 찾아오셨으니까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갖고 계신 온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외지고 구석진 별 볼 일 없는 앞으로도 큰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갈릴리를 사육지로 선택하시며 그곳에 있었던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께서 과거 그와 같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큰 빛을 보게 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비록 좋지 못한 상황 여건에 있어도 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상황과 형편을 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것이 갈릴리여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